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이집트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그래서 그 태어났을 때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특이함을 보고 숨기는 그 장면까지를 저희가 이제 봤었는데요. 모세 가족 전체가 다 특이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모님들, 그러니까 모세만 특이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또이또 모세 형, 또 모세 누나 다 특이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서부터 그냥 같이 읽어보시죠. 1절서부터 그 3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예? 예, 출애굽기 2장. 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예. 저희가 지금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는데, 또 흠정역 성경 내에서도 이게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이 판에 따라서 좀 토시들이 좀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좀 과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세를 담았던 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궤는 영어로는 아크 그랬습니다. 아크, ARK, 아크.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은, 이게 노아의 방주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노아의 방주 그러면 거대한 배로 연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자 같은 거예요. 거대한 상자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돗대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또 닻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상자예요. 거대한 상자하고 똑같이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이 어린 모세가 누였던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닻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아예 처음서부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적으로 그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똑같죠. 사람이 그걸 조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게 하시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게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몰하게 하시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이 히브리 단어로 제페드라는 이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에 가보시면,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펠람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여기도 역청이 나오죠. 예. 역청은 우리 그왜 아스팔트 피치 같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면은 방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역청과 지금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역청이 영어로는 피치 그래서 역청이 똑같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뭐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공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어떤 뭔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기톱이 있으면 쉽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어를 안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페드라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역청으로 번역된 곳이 지금 여기 한 군데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은 그 어톤먼트, 속죄한다 할때그 단어 있잖아요. 속죄. 속죄라는 단어. 또, reconciliation, 그러니까 화해. 누구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을 때 화해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화해할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인 카파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용서한다. 용서한다. 또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독 그 단어가 여기에서는 역청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칠해졌던 이 역청이 단순한 역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면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속죄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단어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듯이 지금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에도 쓰였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하시고요. 이궤 안은 대단히 작고 초라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는 그 관 같은 곳이죠. 아기들 관은 또 작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도 그렇고 그 크기도 그렇고 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이 사람으로서는 죽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자리,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대 상자의 지금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말구유하고 또 상당히 비슷합니다. 작고 초라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다이 버림받은 곳,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오셔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누울 곳조차 없으셔서 태어나서 누울 곳조차 없으셔서 지금 짐승의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모세가 누였던 이 갈대 상자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근하고 안락한 그 요람에 누워 있는데,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참 보잘것 없고, 비좁고,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부실한 갈대 상자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딱참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정말로 이 물가에 보잘것없이 띄워진 이 갈대 상자 안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비좁고 위험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갈대 상자 안은 가장 위험할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부실한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한국에 있건, 더 나은 나라라고 여겨지는 무슨 뉴질랜드나 뭐 스위스나 그런 데로 이민을 가 있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좀 경제적으로 빈약한 뭐 아프리카 국가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 있건,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맨하탄에 있건 영국에 있건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서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되는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궤 안에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그 아기가 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오늘 끌까요? 이제 이 갈대 상자를 강가의 부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우리는 이 누이의 이름을 알고 있죠?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우린 여기서 이제 이 미리암이라는 이 여자아이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이 이 파라오의 딸, 이 이집트의 공주에게 이렇게 천진하고 당돌하게 아기 모세의 유모를 추천할 때그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아마 10살에서 12살 정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고학년 된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 공주가 궤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연민을 느낀 것, 즉 불쌍한 감정을 느낀 것, 그것을 이 미리암이 간파했습니다. 그렇죠? 아, 일단은 동생, 내 동생 아기 모세가 저 공주에게 호감을 샀구나. 이것이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연민은 느꼈지만 어떻게 할줄 몰라 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한 것입니다. 이 공주가 그것을 열어보고 우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아마도 이 이집트의 공주는 미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기혼이라 하더라도 이 아기가 지금 노예 출신의 아기인데, 그 노예 출신의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젖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미리암이 얼른 뛰어나가서 히브리 유모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미리암이 나가가지고는 막 쫄랑쫄랑 쫓아나가가지고는 공주님, 제가 그의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러기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공주님, 제 동생인데요. 제가 그 엄마를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모든 것이 탄로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서 그녀가 이 아기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어디서 아이에게 이러한 지혜가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기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을 그 부모의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그 부모의 말씀을 통한 교육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된 어린 아이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의 그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자기의 친동생을 살렸고, 자기 부모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렸고, 자기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고 구출할 구출자를 살렸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구출되는데요. 모세가 전혀 자기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이 모세가 지금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구출자입니다. 인간으로 볼때 가장 위대한 구출자예요. 그러나 그 가장 위대한 구출자 모세도 처음에는 구출받는 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첫 번째 구출자는 그의 부모였지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두 번째 구출자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겐 다 구출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태어난 모든 이첫 출생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구출자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구출자가 또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또 도우실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모세를 안전하게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파라오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씨를 말려서 원천적으로 반역을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주도할 자를 자기 돈으로 자기 궁궐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무술을 익히게 하고 예,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비용으로 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파라오가. 그렇죠? 사람의 꾀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을 곳. 이 당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파라오의 궁궐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한 군데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요아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경우입니다. 얘기가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왕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들들을 다 이 어머니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자지요.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 그럴 때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일 때 그 요아스라는 그 아기도 죽을 위험에 처했었는데 그때 그 요아스 이 아기의 고모,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과는 누이뻘 되는 그러니까 그 고모가 이 요아스를 빼내 가지고 구출해 가지고 그 아기를 그 6년간 숨겨둡니다. 그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숨겨두는데 그 숨겨둔 장소가 이스라엘에서 멀리 이 아달랴가 어찌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이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곳이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예가 여기에도 또 한 군데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생후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100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100일까지 엄마 젖을 먹다가 갈대 상자에 눕혀서 이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가 지금 이 미리암의 지혜,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다시 그 엄마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엄마로서도 또 아빠로서도 그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게 안에 보낼 때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각본대로 짜여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 친아들을 이제 젖을 먹이는 그 친어머니의 양육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아마 히브리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주어줬습니까? 원래 모세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모세라는 단어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사실 100일이 될 때까지 이 아기의 이름도 없이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아기가 자기 품으로 왔을 때도 히브리 이름으로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다 뗀 다음에 데려다 줬더니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부른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젖을 먹는 기간이 아마 아무리 늦어도 뭐 대여섯 살을 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그러한 젖을 먹는 아기에게 사실 우리가 가르치면 뭘 얼마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아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뭐 젖 먹는 아기들한테 뭐 얼마나 가르쳐야 많이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아기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그것을 상관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기에게 날마다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말씀들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가야,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저희는 모르니까. 아가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란다. 아가야, 네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집트의 왕궁은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란다.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그곳에서 지내더라도 한시라도 네 동족 이스라엘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동족이란다.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수없이 그 아기에게 이해할 수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그 아기의 손을 얹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시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기가 이제 젖을 뗀 이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환경은 너무나 사악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셔서 이 아기가 하나님을 아는 아기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커서 이 아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기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가 잘 때에도 손을 얹고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근 30여 년간 사악한 이교도의 문화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가 믿기로 이 어머니의 이 가르침과 기도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젖을 떼기까지 이 히브리 노예 친구들과 아마 함께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릴 때의 기억은 아마 가물가물하고 이제 왕궁에서 성장할 때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다 잊어버리고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노예가 왕자가 됐습니다. 이 노예 아기가 이제 그 당대 최고의 국가의 공주의 딸, 즉 왕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중에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지니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그렇죠? 예, 아들로 양육했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에도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도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모세가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데 모세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치기 생활하다가 덜썩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아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아이다. 네. 워낙 40년 동안 촌구석에 묻혀 살면서 자신감을 다 잃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자를 타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 어때요? 말에 능한 자였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좀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에 능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대단히 그 사회 그 사람들 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는 웅변가였을 거예요. 아마 모세도 동생 모세도 그런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겠어요.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도 지금 이집트 공주 앞에 딱 뛰어나가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가 당돌하게 재치 있게 하는 그 말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 대대로 내력이 아마 말 잘하는 이 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왕궁에 거하면서 지금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모세에 관한 무디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고, 40년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고, 40년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로 알고 이제 지내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